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1문, 172문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가능하면 책자를 가져오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꼭 오늘 것만이 아니라 전의 것도 살필 수가 있기 때문에 책자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171문 문답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니까? 주의 만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의 참된 여부와 그 분량에 대해서 자신을 살핌으로써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향한 자비에 대해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함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갈망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순종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깊은 묵상과 열정적인 간절한 기도로 이런 은혜들의 실천을 새롭게 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72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주의 만찬에 대해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주의 만찬의 성례에 대해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자도 비록 아직 확신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런 결핍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악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약하고 의심하는 신자들조차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이 주어진 것이며 또한 그런 목적으로도 성례가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불신앙을 애통해하고 자신의 의심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앞으로 더욱더 신앙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죠. 첫 번째가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성례인데요. 성례 중에서도 성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지난 두 주에 같이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결국 성찬은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믿음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보이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구원의 실체이시고 구원의 중보자이시고 실제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는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봄으로써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와 연합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을 더 가깝게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역사에 대한 내용 다른 말씀에서 풍성히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대한 그런 사실들 그것을 아는 것이 항상 함께 동반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믿음이 그것을 강하게 붙잡는 일이 또한 동반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 그것을 더 강화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바로 이 성찬이 더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말씀으로 읽고 들은 그 구원의 그 지식을 성찬 속에서 더 가깝게 발견하여서 더 감각적으로, 물론 그것도 연약하지만 감각적으로 그것을 경험하여서 과연 그러하구나,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주로 말미암아 은혜가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격 가운데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사모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고백한 내용은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준비가 필요한가? 오늘 문답에 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뭐 이러저러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성찬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준비가 필요한가? 그만큼 성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은 신령한 일이어서 우리가 사실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실 수 있는 분 하나님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정말 엄중한 일,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사실 조심스럽게, 하나님께는 조심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에게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자칫하면 우리가 교만할 수 있고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리라는 은혜를 함부로 그냥 가볍게 다가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점들은 사실 구약에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미 알려졌고 잘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데요. 이 성찬과 이제 많은 구약의 의식법들이라든가 구약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모형들이 성찬과 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화목제물 같은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제가 펼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제가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벌써 이제 준비가 나오죠. 자기를 살피고라고 하는 준비 내용이 나와서, 오늘 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는, 배우고 있는 성찬의 준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진 바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의 교훈은 이제 분명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들이라라고 하는 레위기의 규정을 의식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0절 말씀은 제가 7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린 거거든요. 레위기 7장만이 아니라 이제 3장에도 나오고, 또 민수기나 또 여러 모세율법 가운데 화목제 규정이 나오는데요. 그 화목제의 그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죠. 뭐 피를 제단에 쏟고 고기를 어느 부위는 태우고 또 어느 부위는 이제 취하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이것은 새 언약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그 레위기에 나오는 이러한 규정들, 옛 언약이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하였는데요. 구약의 의식법들은 하나님의 그 옛 약속이 전제가 되어 있는 의식들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것을 의식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일단 이런 연관 관계만 보더라도 성찬을 우리가 행할 때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뭐 우리가 좋아 보이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함부로 고안해서 성찰 행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바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엄중하게 이 성찰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구약의 여러 가지 신민법들을 보면 이런 절차나 이런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 벌을 받잖아요. 심하게는 죽기도 하죠. 그만큼 엄중한 일입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냐 하면 구원은 은혜이지만 구원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죠.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성찬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것을 굉장히 극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누리는 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막 마음이 막 흩어져 있고 딴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일이 심히 상처를 받을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성찬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 복된 것이지만 그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의 의에 입각하여 봤을 때 엄중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그 실제 내용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부끄럽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이 성찬에 있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지금 성찬이 지금 끊겨져 있긴 한데 이제 성찬이 다시 회복되겠죠. 하면 여러분 성찬에 아무런 그런 마음의 준비 없이 참여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전을 기억하면 한 달에 한 번 성찬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주보에도 이제 광고가 2주 전에 나가고 뭐 광고가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찬을 드리는 날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1년 성찬의 그 일수가 정해져 있고 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변경이 되면 미리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찬에 그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순수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이런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은혜가 더 분명해지고 더 부각되어지는 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는 아마 은혜가 동등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서 비록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더 나은 것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단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매 순간순간마다 부족함이 있다, 뭐가 더하다 이런 것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찬 때는 더더욱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성찬 전주간에는 성찬을 늘 의식하면서 오늘 간단히 말씀드릴 이 준비의 내용을 실제로 여러분이 실천을 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가? 당연히 성찬 합당에 참여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선명해지는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것에 반응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복들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될 것이고 그 우리의 믿음이 그 사실에 대해서 충만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찬을 통해 정말 감각적으로 믿음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는 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이따가 172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성찬에 대해서 부담을 갖거나 혹은 성찬은 난 참여하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살펴야 되는가? 오늘 그 대오리 문답이 잘 정리하고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뼈대죠. 출발점이고 우리 모든 은혜의 출발점이고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 모든 신령한 일 중에 딱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내용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교회가 분명하게 교회다우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내용 중에 어느 것을 취해야 하냐면 당연히 다 취해야 되죠. 다 취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정말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계시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역사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끝낼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다 맞는 사실이고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하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정말 누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식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신령한 사실이고 그 성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 정말 감격적인 사실, 그것을 누리는 그 시간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 사실을 간직하고 있어야겠죠. 이번 주가 결혼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식을 떠올려 보시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음 주에 결혼을 해요. 일주일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가장 큰 일이고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고 나에게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주간 생각하고 나의 결혼을 말미암은 삶이 어떠한 것인지 상상을 하고 또 결혼식 준비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이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남았는데 까먹고 있어요. 내일이 결혼식인데 전화가 왔는데 너 내일 결혼해. 어? 내일이 결혼식이야? 있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와 나의 결혼 연합이 누려지는 순간이거든요. 사실 성찬은 사실 매번 행해지는 결혼식에 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었지만 마음과 생활이 하나 되었지만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기쁘고 정말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결혼식이잖아요. 그것을 성찬 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비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성찬에 앞서서 그 한 주간은 더더욱 항상 그래야 되지만 더더욱 내가 지금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점이 하실 것이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완전한데 그리스도 없는 나를 생각하면 여전히 죄가 남아있죠. 그 미묘한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죄를 이기는 경험도 하는데 또 매번 그것이 계속 순수해지거나 확장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연약한 나머지 어느 때는 죄가 먼저 생각나고 어느 때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품기도 전에 뭔가 나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벌써 화를 내고 있고 벌써 마음이 상했고 벌써 상처받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동원해서 그분으로 무장하기 전에 벌써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좌절하죠. 가슴이 아프죠. 이런 것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더 선명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신앙의 논리로서 내 안에서 자꾸 생각도 하십니다만 실제적으로 경험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을 위해서는 복음의 지식과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진정 내가 이 안타까움으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회개 마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이 부족함을 정말 슬퍼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 주간 생각해 보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진리 앞에서 진리를 따라 계속 생각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우리 대요리 분들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살핀 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또한이라고 하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하나 모든 사람을 향한 자비에 대해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함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갈망에 대해서 이것에 더하여서 새로운 순종에 대해서 점검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 인격에 대한 이론이고 실제로 내 인격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양상이거든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재료, 구체적인 어떤 과정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나보다 남을 정말 더 낮게 여기는지. 어떤 사람이 성찬을 앞두고 있고 이런 생각, 골똘히 있던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혹은 내가 어떤 나로 하여금 어떤 뭐 원통한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한다거나 혹은 정말 뭐 원수같이 대하는 나를 정말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 마음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과 동일한 어떤 원한의 마음으로 대하는지 사랑 없으름으로 대하는지 여전히 자기의 내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대하는지 나의 지금 마음 상함이 거기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잘 살펴서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나를 발견했을 때 점점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정말 5년 전, 10년 전에는 누가 나에게서 이런 얘기를 하면 자존심 상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지 하고 기분이 나쁘고 했는데 점점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다 보니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애처롭고 그 사람이 더 안타깝고 그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쏘아붙이거나 혹은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거나 아니면 나를 보호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그런 대접을 받아도 큰 문제가 없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하는 그런 나를 발견하는지 한 주간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좀 새로운 마음을 한 주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열정적인 간절한 기도가 동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찬 전에 그 개혁교회를 보면요. 역사를 보면 성찬 전주에 성찬 설교를 하고요. 성찬 당일에도 성찬 설교를 했습니다. 성찬 준비 설교라고 따로 있었고요. 성찬 설교가 따로 있었어요. 성도로 하여금 준비시키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도 가운데 그런 설교의 주제와 내용을 성도들이 제공하는 것이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 성찬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매우 엄중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교회 같은 경우에 성찬이 이렇게 중지된 것이 가장 가슴이 아프고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겠다. 각자에게 다 다르겠죠. 성도에게 보편적이기도 하지만 각 성도에게 믿음의 분량과 자신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거든요. 성찬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런 기도도 하는데 그랬을 때 그 기도에는 바로 이러한 준비된 마음에 대한 어떤 의지, 왜냐면 회개니까 여기로 돌아가겠다. 아, 그동안 내가 성찬을 너무 간과했구나.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사실 하늘이 열리는 거거든요. 하늘이 열려서 우리를 하늘로 초대를 받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판타지 좋아하잖아요. 영화 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다 그건 다 사람이 지어낸 얘긴데 해리포터 보면 어디예요? 9와 2분의 1인가 3분의 1인가 거기 들어가면 새로운 마법의 세계가 열리고 제가 틀렸죠? 잘 기억 못해요. 뭐 또 어떤 판타지 보면 어느 순간에 딱 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사람이 지어낸 것인데요. 진실되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찬의 순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빵과 포도주를 받으면 여러분이 하늘에 속하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하게. 이런 일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죠. 당연히 준비될 것이고요. 170 이어진 2문에서는 그러면 준비가 부족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예 성찬에 대해서 믿음이 없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성찬을 정말 가볍게 여기는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건데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성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성찬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이해들이 성도들에게 있거든요. 교인들에게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또 지난 2주간에 설명드린 성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자신을 살피나 자신 안에서 부족함이 발견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고 그 마음이 컸을 때 그때 아 정말 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책? 회개에 이어지는 그런 영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늘의 백성을 초대하는 것인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 이게 나를 짓누른다. 그래서 오늘 그 172분 답에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주의 만찬 성령에 대해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내 상태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됨에 있어서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그 인식 가운데 나오는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람의 경우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목적 자체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성찬의 목적 자체가 우리의 완전함이 전제가 되어서 우리가 완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게 아니라 부족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 초대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신자의 경우에는 마음 상함이 커서 그것이 괴로워서 하나님 저는 너무 슬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위축시키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는 말미암아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신 은혜에 더욱더 갈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172문이 교훈하고 있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사실은 이 172문은 성찬의 준비에 있어서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지 얼마나 애통해하는 마음이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할 수 있겠습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어떤 죄 앞에서 어떤 불의 앞에서 처절하게 우리 자신을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성찬에 요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의 또한의 구약의 모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 성찬의 구약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이제 먹고 또 무교절에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 다 죄 없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의 원형이 되는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그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떠함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이는 믿음이 상대적으로 강렬하여서 담대하게 주의 그 심판을 비껴갈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불안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유로 어떤 집에는 저주를 주시고 어떤 집은 장자가 죽는 어떤 재앙을 주시고 주시지 않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죠.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성찬에 참여하는 이가 그 마음의 상태는 다양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어떤 뭐 분량일 수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각자의 섭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정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구원에 뒤따라오는 우리 감정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성찬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인가라는 생각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가는 마음이에요.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단어 하나로 이렇게 딱 재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이 내용들을 잘 살피셔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내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는 것인지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안타깝다고 할지라도 마음 스스로가 더욱더 그러니까 지금 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내가 부끄러워지면 나아가겠다 마치 가난한 여인처럼 고개를 들 수는 없지만 더더욱 나아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어찌 보면 구원의 확신의 내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준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깨어있는 것이죠. 깨어있어. 우리 영혼이 깨어있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정말 애쓰는 그 마음의 상태가 성찬이 요구하는 준비의 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잊지 않으시고 성찬이 회복될 때 회복된 성찬 가운데 감격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교훈한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준비가 비단 어떤 지식적인 준비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벌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경험들, 영적인 실제적인 그런 우리의 변화들 그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바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자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께서 성찬을 회복하셨을 때 이제는 성찬을 습관적으로 무가치하게 가볍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의 결혼식으로 참된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현장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